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 이 아우스트리누스가 한 말인데 이 말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또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또 사랑해야 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미루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매겨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생각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류 문학가이고 기독교인인 이 미우라 아야코 선생님의 생전의 이야기입니다. 치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평소 그를 존경하던 의사가 와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선생님, 개와 고양이는 왜 치질이 걸리지 않을까요? 다음날 선생님이 와서 물어봐도 도무지 그 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날 또 와서 의사가 물어봐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화장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평생에 치질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상처가 나고 세균이 들어가서 치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선생님은 평소 생각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하면 치질에 걸릴까, 치질에 걸린 사람들을 지저분한 사람으로 치부했는데 막상 자기가 치질에 걸리고 보니까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결벽증이 치질이 원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벽주의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자랐다는 것, 어떤 경지에 오르고 달관했다는 것, 도사가 되었다는 것은 후득해지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썰익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관용하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경색하고 관용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대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은 심플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정말 실감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집니다.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망치고, 애국한다고 하면서 민족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애인을 살해했습니다. 왜 죽였냐고 물었더니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교회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잘못된 열정, 잘못된 사랑, 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남의 자식 살려보겠다고 내 자식 내어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내 목숨 선뜻 내어놓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 자신이 부인되면서 뭉개지는 비천함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질환이 간질이었다면 설교하시다가도 발작을 일으켰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목사님이 뭐 저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 사도의 연약함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었습니다. 단 한 명도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바꾸자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가슴이 저려오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전율을 흐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 이 목사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경한 이 뜨거운 사랑,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헌신, 이 감동적인, 이 절대적인 지지, 이 뷰티풀 스토리를 성경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은요, 형제의 핸디캡이나 약점, 부족함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가 실수할 때 질타하지 않고 관대하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저는 저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이건 별것 아닙니다. 형제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형제의 부족함 그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 성숙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신앙을 신학화하려는 것, 어렵게 하려는 것은 바리새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하고 따지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 부족함과 결핍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목사님 비서하랴, 신방하랴, 성도님들 태워서 차량 운행하랴, 너무너무 피곤하고 바쁩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금요 기도를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강단에 서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졸다가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여러분 이제 만세 삼창 크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교회는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가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이 친구는 임지를 옮겼습니다. 다른 친구 하나는 신학교 다니다가 군에 갔습니다. 군종 사병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병들이 하는 훈련을 다 하고 일과 이후에 일과를 마치고 교회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목이 없어서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인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대대장 사모님께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를 빠질 수 없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부대 하면서 그냥 강단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온 천지가 환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끝냈습니다. 하루 종일 찜찜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하니까 강단에 박스 하나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힘드시는 것 같아서 보약 한 지에 지었습니다. 드시고 힘내시고 힘내세요. 이 사모님이 이 남편 대장에게 군중사병이 게으르다고 바꾸자고 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다고 보약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 평생 빚진 자 되어져서 이 친구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막 자라나는 목회 초년생들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준 교회, 한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교회, 우리는 어느 쪽, 어느 교회를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동화되어져서 정말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섭섭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애, 하나님의 슬픔을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 아닌 자신의 정당성을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속 터지는 이 하소연을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서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해도 들은 척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코판기를 낍니다. 이 속 터지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만 화병이 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얼른 가서 내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들이 뭐라 하는지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에게 한번 확인해봐라.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유다를 심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내가 심판을 유보해야 되는 건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눈이 있다면 한번 판단해 보라고 속 터지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갑 족속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해 왔습니다. 내갑 족속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피난해 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갑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의 후손으로서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 겐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족속이 레갑 자손이고 레갑의 장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있는 방에 데리고 와서 한번 포도주를 먹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주니까 안 마시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훈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포도를 만들거나 포도를 재배하지 말라. 평생에 집을 짓지 말고 장막 텐트에 그하라는 유지였습니다. 우리가 230년 동안 이 유지를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조상들이 남긴 그 유훈을 어길 수 있습니까? 완고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갑 족속은 그 선조 한 사람이 한 말을 끝까지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도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부지런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래도 심판하지 말아야 하겠냐고, 야야 네가 판단해보라고, 누가 내 백성인지 네가 판단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후대도 순종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껍데기만 선민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명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리아,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네갑 족속들은 조상들의 유지대로 집을 짓지 않아서 집이 없었습니다. 유목 생활로 유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한 명도 안 잡혀간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무렵 이 북왕국 쪽에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남쪽으로 네갑 족속들이 풀을 따라서 양떼를, 소떼를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생명과 소떼와 양떼들은 안전하게 보존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뒤에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이 선민들을 다 잡아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군인들에게 유목민들은 살려두고 데려오지 말라고 해서 이 네갑 족속들은 또 한 명도 안 잡혀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갑 족속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 내 앞에 설 사람의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이 19절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상의 유전을 지킨 그 결과 네갑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직분자라고 우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핑계하고 합리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이 말씀뿐입니다. 이 유전을 지키면, 안 지키면 페널티를 주겠다, 뭐 벌을 주겠다, 그런 단서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킨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이 막연한 약속, 이 희미한 약속을 자발적으로 네갑 족속들은 지킨 것입니다. 희미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자발적으로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안 지키면 화를 주겠다고 달래이면서 윽박지르면서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갑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이 네갑 족속들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선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끼워주셨다는 것. 멸망당해 마땅할 사람이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에 겨워서 그 후손들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얻거나 인생의 즐거움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얼굴빛으로 즐거움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는 것, 육손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장막에 거하고 집을 짓지 말라고 땅을 사거나 포도를 재배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고향이 하나님 자체이고 그들의 고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거나 이 세상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을 짓지 말고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유지였던 것입니다. 네갑의 유지는 이 철저한 천성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땅을 천국으로 삼고 천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천성지향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십시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흐느끼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한들 수많은 재산이 있다고 한들 하루에도 몇백만 하는 좋은 병실에 누워 있다고 한들 옥으로 만든 관을 짜놓고 명당 자리를 사두었다고 한들 아버지 눈 뜨세요. 아버지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사신 복권 로또가 1등 당첨되었네요. 아버지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음성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환희, 인생 최고의 행복은 두려워 말라. 너는 안전하다.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내게 속했다. 내가 너를 본향으로 이끌어주리라.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출애굽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죽음에 공평합니다. 늙어지는 것에 공평합니다. 심판에 공평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늙어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평한 이치인 것입니다. 잘 먹은들, 잘 입은들, 많이 배운들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가 누구냐, 이 who am I의 문제가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즉 심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디에 있는지, 너는 누구인지, 우리의 실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 질문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Whose I am의 문제를 묻고 있는데 왕들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그러다가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I am that I am.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인 것입니다. 이 성호를 훔치려다가 모두가 멸망당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성호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옛날의 교인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습니다. 설교 속에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금 교회는 교회에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목사의 헌신된 삶의 증언을 보고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증언이 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라이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라, 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당당하게 하나님 보려거든 우리 교회에 와서 김 집사 봐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이 집사 봐라, 서 집사 봐라, 저 김 장로님이 하나님이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먼저 믿는 사람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먼저 믿는 사람 보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어렵게 전도를 한 명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처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요. 새벽 기도부터 나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처음부터 봉사하고 너무너무 잘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늘 같이 앉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오셔서 권사님 옆에 앉는데 이 먼저 믿고 계시는 이 권사님은 교회 오시면 맨 먼저 성경책을 책상 의자에 놓고 두 손을 포개고 머리를 그 성경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따라오신 이분도 똑같이 성경책 놓고 두 손 포개고 머리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교회는 목사가 장로님을, 장로님이 목사를, 교육자가 교육자를, 장로님이 집사님을, 집사님이 집사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고자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말하라고, 너의 뜻을 관철시키라고, 어서 말하라고,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 따위 취급받으려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냐고, 네 지위가 무엇이냐고, 너를 무시하나 보다고, 침묵하지 말고 자꾸 외치라고, 말하라고,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앞서서 온 우주에 침묵으로 가득 채우신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침묵은 창조의 재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조금 답답해도,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가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의 소리를 낮추면,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죽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가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